오늘은 로마서 11장 13절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 접붙임 받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한 해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나 또 우리 팀 간사 리더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이맘때 꼭 이 추석 이맘때 반드시 나오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우리 시댁 식구들이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또 아니면은 뭐 시댁과 뭐 시댁 식구들 모두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친정에서는 저만 우리 가족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뭐 더 심지어는 시댁과 친정 모두 교회 다 다니지 않고 저만 믿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사실 이게 흔하게 많이 듣는 기도 제목인데요.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이런 기도 제목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참 아파요. 좀 짠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은 저희 가정 역시도 저희 부모님 역시도 예수님을 안 믿고 계시거든요.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정말 가족 모두가 다 구원 받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생각만큼 잘 안 되는 게 내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 구원, 가족 전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이런 기도 제목들을 내놓는 분들이 기도 제목만 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어떻게든 노력을 해요. 기도도 하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어떻게든 교회에 나오게끔 만들려고 하는데 생각만큼 잘 안 되고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추석 연휴 명절 때 항상 우리가 우리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아마 가슴이 먹먹하고 힘드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깜짝 놀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9장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복음의 이 정수에 대해서 1장서부터 8장까지 이르러서 굉장히 풍성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8장 29절 말씀은 놀랍도록 큰 목소리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이 고백입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딱 8장 마무리에서 9장을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의 목소리가 싹 달라져 버려요. 9장 2절 말씀이니까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10장 1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있다 하면서 그 자신의 심정을 격렬하게 토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의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그러한 고통, 그가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과 같은 동족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사도 바울은 같은 동족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이 철저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길 소망했는데 웬걸요? 정작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철저히 그 복음을 외면하고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반대를 하였습니다. 오히려 이 복음이 지나간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들이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씩 하나씩 점점 크게 주님께 다가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애간장이 타는 그러한 목소리로 9장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내가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뭐예요? 내 가족, 우리 민족, 가장 가까운 이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스라엘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진심 어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하면 못 떠오릅니까? 이방인의 사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가 이 이방인으로 구성된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로마서를 쓰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자신의 심정을 지금 다 까발린 거예요. 다 드러낸 것입니다. 커밍아웃 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3절 말씀.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게 맡겨진 이 사명을,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저는 사명자에게 그 성도로서 이러한 자세와 태도는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 주님을 따라서 그 신앙길을 나가다 보면은 뜻하지 않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내가 예상치 못한 상황과 전혀 다른 그런 환경과 현실 앞에, 현실이 내 앞에 주어질 때가 있어요. 가끔이 아니라 자주, 정말 기가 막힌 그 타이밍에 난관에 부딪혀요. 그럴 때 우리는 심하게 흔들리죠. 정말 내가 이것을 계속해야 되나?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맞나? 이걸 계속해야 되나? 스스로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도 안 되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동시에 기도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때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부여잡고서 묵묵히 따라가는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히 영광스러운 이 주님의 사명,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여전히 놓지 않았던 그 끈이 있었어요. 그것은 내 민족, 내 가정을 향한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한 그 끈은 끝끝내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오늘 14절 말씀이니까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바울은 정말 실망할 수도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이요. 근데 자신의 민족들은, 자신의 동족들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는 기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이 복음을 듣고 나오는 그 남은 자가 있으리라는 것을 그는 소망하고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뜻하지 않게 몇 년 만에 우리 킹집에 누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오신 거예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은 한 번도 전화 통화를 안 해본 분이 전화를 저한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뭐 이름 부르세요. 종구가 나야. 그러니까 제가 누구세요? 그런 거예요. 누구신데 저한테 그러시냐? 그러니까는 누님이라고 얘기하시라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고 전화하셨느냐 했더니 이 누님께서 우리 그 따님 있는데 우리 삼일교회 어떤 우리 장로님이 이제 학교를 다니시는데 거기에 있는 학생인 거예요. 얼마나 신실하게 예수 믿는지 그러다 물어보니까는 삼일교회를 다닌다더라. 그러면서 삼일교회에 내가 아는 조카가 있는데 너더라. 그러면서 반가운 나머지 저녁 11시에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일인가. 제가 그때는 굉장히 그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낙심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주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든 좀 구원을 좀 시켰으면, 저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누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국아, 네가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있지. 그러면서 제가 물었어요. 큰집 어르신들은 잘 계시냐고. 그러니까는 그래, 나도 교회 다녀. 그러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나도 교회 다녀. 그리고 우리 큰아버지, 큰어머니도 지금 많이 연로하신데 내가 교회를 데리고 다녀. 그런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저는 아무도 예수 안 믿으니까 좀 외롭거든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 가정 가운데 이 친척들 가운데 예수 믿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누님의 전화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사도 바울이 봤던 건 이것입니다. 비록 지금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끄실 것을 그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렌즈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서 주께 돌아오는 모습에 이 본 백성들이 영적으로 자극받아서 돌아올 것을 사도 바울은 긍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눈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요. 실패한 것 같아요. 복음의 편에서는 망한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1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세상의 화목을 위한,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방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버리신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했을 때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시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고 한다면,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앉아계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남다른 애착과 사랑, 그리고 격정어린 그런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오리라는 그런 강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이니까, 자기 가정이니까, 자기 뭐 친척이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강한 애착과 소망이 이해는 되는데 이 로마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방인으로 구성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얘기가 정말 공감이 될까라는 거예요. 뭐 그래서 뭐 가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 대대로 다 예수 믿는 가정에서 믿지 않는다고 하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뭐라 어쩌라는 거지?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 이 로마서 말씀을 듣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편에서 볼 때에는 이 사도 바울의 얘기가, 지금 하는 얘기가 약간 문맥에도 안 맞고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왜?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게 우리 이방 사람들과 뭐 이스라엘 사람과 어떤 상관이 있는 거야? 별로 중요하지 않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많은 학자들이 이 바울의 심정이 격하게 들어있는 이 로마서 9장서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왜 있는 거지? 왜 이 말씀이 들어있는 거지? 하면서 의문을 갖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서 처음에는 유대 사람들이 하나의 본 백성을 예수님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인들이 회심하고 이방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압도적으로 누가 더 많아졌습니까? 예수를 믿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휙 돌아서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핍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소홀히 여길 가능성이 충분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왜 굳이, 사실은 1장에서 8장까지 있으면 우리 편해요. 짧잖아요. 그런데 또 연장시켜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그 자신의 있는 심정과 이 소망을 로마 교회와 또 이방인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신앙의 뿌리, 그 근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스라엘과 이방의 그리스도의 관계를 아주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 아주 밀접하고 끈끈한 관계로 비유적으로 설명했는데, 이스라엘은요, 처음 익은 곡식가루, 뿌리, 참 감람나무로 비유하였습니다. 반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 교회를 향해서는요, 처음 익은 곡식을 다져가서 만든 떡덩이, 그리고 뿌리에서 나온 뭐요? 가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참 감람나무였다고 한다면은 이방인은 무슨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야생 감람나무로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가 다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인이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임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에 사용한 핵심 키워드가 따라 보겠습니다. 접붙임. 목소리가 안 나오시죠? 그냥 또박또박 접붙임, 접붙임이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또한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에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에 대해 영적인 정체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가 꺾였다, 얼마가 꺾였다는 것은 이 가지는 뭘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꺾임 받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꺾였다는 것은 신적인 수동태인데, 누가 꺾었겠습니까? 농부가 꺾였겠죠. 그럼 농부이신 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꺾으신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으니까, 복음에 대해서 거절하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꺾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를 접붙여요? 야생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근데 이게 뭘 상징한 것입니까? 바로 이방인,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생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는요, 상품의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열매가 작거나 나지 않기 때문에 상품의 가치가 없는 건데, 우리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본백성이 아닌 우리를 가리켜서 뭐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을 접붙여서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그 놀라운 언약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내 능력으로 한 거 아니에요. 내가 붙고 싶다고 해서 붙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딱 붙여주신 거예요. 떨어질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가끔 운전하시다 보면 가장 짜증난 게 뭡니까? 유리창에 붙은 뭐요? 주차 딱지에 붙은 거. 떨어져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마치 이렇게 끈끈하게 접붙임을 받은데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런 내 뿌리, 영적인 정체성을 거기에다가 내 마음과 내 심령을 둘 때에 우리는 절대로 흔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복음 앞에서 항상 뭐 하라고요? 겸손하라고요. 여러분, 18절 말씀이니까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지금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어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노출된 영적인 위험이 뭐냐?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이었어요. 야, 내가 그래도 쟤네들보단 낫지. 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저녀석들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도 모르고 그래도 우리가 낫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부흥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이만큼은 내가 해냈어 라는 그런 교만, 비교의식, 내가 했다는 공로가 스며드는 순간 뭐가 들어가는 거야? 그 안에 교만이 들어가는 거야. 악한 사단은 그 교만을 노립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와 이방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걱정했던 부분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무너지고 실패한 것, 이게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자부심 때문에, 율법주의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고 하다 보니까는 마음의 교만이 섞여서 진짜 예수님께서 복음을 오셨을 때는 그 복음을 거부해버렸잖아요. 그 교만함이 그들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중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들에게 경고합니까? 자랑하지 말아라. 네가 잘한 게 아니다.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근원은 어디에 있다? 뿌리에 있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 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 내가 잘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라 내 신앙, 내 믿음, 오늘 나의 삶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결국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께 접붙여서 은혜 아래 놓아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22절 말씀 참 중요하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항상 은혜 아래 있는 거야. 영적인 긴장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연휴 이 긴 시간 정말 여러분의 10년간 마음을 오직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린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을 주님께 두고 매 순간순간 겸손히 주님께 순종하며 은혜 아래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혹시라도 내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정말 약한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철저히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여 내 인생이 주님께 끈끈하게 접붙임 받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순종하고 그 은혜의 삶을 사는 믿음의 용정도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